히브리서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 이를 보게 되면 10장 18절까지는 구원에 관한 교리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핵심적으로 요약한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핵심을 찾아본다면 그 중에 하나가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받은 성도와 교회가 어떠한 자세로 실천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 땅에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할 수 있는 그 힘, 그 영적인 동력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소에 들어가 그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것,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은혜의 보좌, 시은좌, 이것은 지성소 안에 있기에 대제사장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이 특권을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였습니다. 성소 가운데서도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담력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원래의 뜻은 용기, 확신은 파생된 것이고 원래의 뜻은, 헬라어의 뜻은 권리라는 뜻입니다. 예전 이제 그리스 헬라 시대에 각각의 도시국가들이 이루고 있었고 그 도시국가에서는 남성들이, 자유민인 남성들이 아고라에 모여서 회의를 하였죠. 그때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 바로 이게 담력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래의 뜻인 겁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에 여성들도 이 권리를 갖지 못했고 임시 체류하는 이들, 관광객들, 노예들에게는 발언권이 없고 그 도시의 정식 남성 성인들만이 이 발언권을 가졌고 아고라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그래서 리빙 바이블은 이 부분을 권리라고 원어의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영적인 의미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의 출입 자격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상시 면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예전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해진 장소 지성소에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담력, 이 권리는 상시로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원할 때 또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셨던 겁니다. 그분의 얼굴을 배우며 그분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분을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만 가렸던 이 특권을 믿는 자에게 그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시며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서 간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들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회권을 받을 수가 있는가?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에 담대함, 이 담대함도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권리입니다. 하나님께로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그 권리를 어떻게 얻고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 권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이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자격을 주셨으니 확신을 가지고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은 자는 나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교회는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23절의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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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러나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절반이 넘지 않을 겁니다. 아주 옛날 말 믿다, 믿음직하다에다가 들어가서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원래 믿부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이죠. 제가 어릴 때는 이쁘다로 오해를 했었습니다만 믿으신 주님, 정말 이 세상 모든 것 다 믿을 수 없어도 오직 유일한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분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한자로는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며 굳게 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믿는 도리의 소망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옮기다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뭐냐, 너무 익숙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뭐냐, 다시 원어의 뉘앙스를 본다면 소망에 관한 신앙 고백입니다. 소망에 관한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없으면 바른 믿음도 없는 것이고 성경 말씀이 없으면 바른 기도도 없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대제사장의 특권을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바르게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가르침을, 그리고 명령을, 교훈을 줄여서 요약한다면 모든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고 죽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그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은혜를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리고 그날은 가까이 와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완전한 새하늘 새 땅을 이루는 그날이 오리니 그때까지 그 안에서 그를 믿으며 그날을 기다리며 충성하라. 바로 이 가르침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의 고백이란 종말에 대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다 보면 그날이 속히 와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이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이 소망, 이 소망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굳건히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그리고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다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분명한 믿음, 소망을 붙든 성도에게 주시는 성경의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문의 뉘앙스를 보자 그러면 이 번역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각각의 맥락에서 수십, 수백 가지의 번역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의 번역이 다양하게 나오는 겁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요즘의 말로 다시 정리한다면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라. 오늘 메시지 다 잊어버리신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이 뜻이 이거구나,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라. 이 원래의 단어의 뜻은 깊이 생각하라. 서로를 깊이 생각하라.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격려하라 라는 말씀이죠. 격려하라. 격려하라는 자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정한 이 방향으로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것이지요. 마라톤에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지요. 열심히 뛰어갈 수 있도록 지칠 때에는 조금 앞에서 당겨주고, 너무 앞서 오버할 때에는 조금 천천히 뛰어주고, 맨 처음에는 바람막이가 되어서 이 저항을 막아주고, 페이스메이커입니다. 페이스메이커처럼 옆에서, 때로는 앞에서 끌어주는 거죠.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호흡을 불어넣다, 이런 뜻입니다. 어릴 때만 하더라도 또 군대에서도 그렇고 가끔 응급처치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인공호흡을 하게 되죠. 마치 기절해 있는 사람 인공호흡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흡을 불어넣다, 격려하다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최상의 격려는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는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 동지들을 서로 관심을 갖고 상대방의 생각을 돌아보고 상대의 형편도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며 관심을 갖고 좀 챙기고 협력하면서 하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홈페이지에 순례자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순례자가 가게 됩니다. 받으실 때마다 꼭 보셔야 할 게 맨 앞에 부분, 순례자 옆에 교회 목표, 그리고 올해 표현은 한 번씩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읽으시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표가 무엇입니까? 1번 천국시민 양성, 2번 만민에게 전도, 3번 빈약한 자 구제이지요. 올해 2021년도의 표,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입니다. 행동지침 첫 번째,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를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도 그 세우신 일에 감사하며 적극 참여합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세상의 다른 모임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위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꼭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이동했다가 자리에 앉으셔도 한 절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읽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눈 감고 할 수 없다면 잠시 화살 기도처럼, 잠시 스쳐가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과 기도가 쌓이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모자라면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2번은 믿음의 계대를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계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를 위한 교회의 전반적인 또 연구와 또 실행도 계속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봉사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기쁨과 유익, 성장을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라, 서로 격려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며 저의 스타일을 돌아보고 많은 반성과 회개를 하였습니다. 사람이 아주 간단하게 성향을 이렇게 테스트한다면 MBTI라든가 뭐 디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있죠. 결국은 아주 압축해 말한다면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행하는 스타일이 일 중심인 사람, 사람 중심인 사람, 극단적으로 일에 몰두하다가 사람을 완전히 아무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고 사람만 신경 쓰다가 일을 놓치는 사람이 있고 모든 일을 목표 중심으로 빨리빨리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저를 돌아보니 일 중심이고 목표 중심이고 성취 중심이어서 늘 사람을 놓치고 사람에게 소홀을 하는 것 아닌가 일주일 내내 반성하고 또 반성했습니다. 한 주간 반성한다고 사람이 달라지겠습니까? 1년 내내 반성하면서 이 말씀 결코 놓치지 말자 마음에 새기고 또 기도하면서 이 예배단에 또 설교단에 올라왔습니다. 더불어 외람됩니다만 제 눈에 비친 어느 사이인가 저도 15년 햇수로 16년 우리 공동체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만 제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 이 관점에서 반성적으로 살펴봅니다. 물론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겁니다. 그저 제 생각이라는 겁니다. 착한 일, 선행,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충성, 일로는, 과제로는, 사역으로는 이보다 더한 교회가 있을까?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데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교만일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로는 일을 위해서는 충성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만났는데 그 목표 때문에 일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돌아봄과 관심은 미처 다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반성을 해봅니다. 격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섬길 때에는 모든 것을 갖추었기에 여유가 있어서 그냥 시간도 남고 재물도 남고 그래서 섬기는 경우는 아마 지상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허허 웃고 있어도 그 마음 한쪽에는 슬픔을 참고 있고 여유가 있어 보여도 그 삶의 여러 가지 사연과 아픔을 견뎌내고 버티는 중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이를 악물고 티 안 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자기 쓸 것 모자랄지라도 자기 처자식한테 후의해주지 못할지라도 자기 남편 자식들한테 잘해주지 못할지라도 그저 마음 다하여 나누고 심에 지나도록 많은 것을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하여도 믿는 자이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 직분자이니 앞선자이니 리더이니 그거 당연한 것 아니냐 치부하는 것 아닐까 반성을 해봅니다. 헌신을 하여도 죽기까지 피 흘리며 충성을 하여도 그렇게 할 만하니 하는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여기고 가볍게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격려와 인정과 칭찬과 위로함이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그것에 너무 인색한 것은 아닐까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 거룩한 사업에 집중하다가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데에 소홀했던 것 아닐까 돌아보며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올 한 해 서울교회를 재건하시고 재청립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이 말씀 다시 되새기고 되새기며 올 한 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말세 지말의 교회에게 매우 강력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과 교회의 최후 승리를 믿는 우리 악한 세상을 이겨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자 한다는 그 바람과 소망이 있다면 그렇다면 진정으로 나를 믿는다면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격려하라고 하십니다. 서로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이 격려의 뜻 다시 한번 새깁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있다면 흔들어 깨우고, 지친 사람이 있다면 손잡아 일으키고,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도록, 그리고 더 열심히 하도록 기운나게 하는 것, 이것은 비판과 지적과 책망이 아니고 관심을 갖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이해하고, 요즘의 표현으로 서로 애정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특히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사랑을 격려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우리 주님의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십니다. 35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대제사장의 특권, 하나님 상심 연회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1년의 성경을 몇 동을 하며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주신 이 새 계명, 이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제자인 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성도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랑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제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진정한 성도라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우러나오고 당연히 그 사랑의 열매가 보여야 하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그리고 위대한 특권을 주셨고 그 죽으심으로 사랑의 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의 실천 가운데 드러나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선행을 격려하라 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가운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선한 일을 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또한 감독되고자 하는 자, 오늘날로 다시 풀이하면 지도자인 자, 리더, 교회 안에도 수많은 리더가 있습니다. 소그룹, 대그룹 수많은 리더들이 있고 가정 안에도 리더가 있고 오늘날 리더십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다 리더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리더십의 중요한 개념은 상호 리더십인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에 누군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요건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지도자는 영향을 미치는 자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리더인 겁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 은혜 받고 내가 사랑과 그리고 선행에 힘쓸 뿐 아니라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면서 서로 힘을 내어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이끌어가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이 그 맡겨진 양떼들을 또 각각의 리더들이 다락방에서는 다락방장이 부서에서는 또 책임 맡은 이들이 그 양떼들을 그리고 그 멤버 회원들을 돌보는 것은 또 의무로 주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또 돌아보고 왜 남이 안 돌아보나 또 원망하지 말고 일어서서 내가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명심할 것 있지요. 당연히 성경은 선한 행실로 구원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떠한 선한 행실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선한 행실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이고, 선한 행실에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권면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각각이 흩어져서 자기에게 주어진 목만 다하면 되는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요즘 뉘앙스로 다시 번역한다면 어떤 자들에게 습관이 된 것처럼 모이기를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 스스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성도가 살기 위해서는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를 게을리하면 신앙이 나태해집니다. 죽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발 뻗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잠들면 일어나기 싫은 겁니다. 모임에 소홀해지면 그 종국은 신앙의 죽음입니다. 잠시 모임에 소홀해지면 어느 사이엔가 병들게 됩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더욱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이 보이니 알고 있으니 더욱 모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주 모여야 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살려면 모여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탓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저랑 비슷하시거나 어르신들이 많으니 옛날 얘기해도 꼰대라고 놀리지 않겠죠. 제 어린 시절, 아주 어린 시절 전화 한번 하려면 제 시골에 갔을 때는 이장님 댁에 가서 전화하고, 공지사항이 있으면 또 이렇게 큰 스피커로, 마을 스피커로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콜레라로 설사병이 돌 때에는 설사하는 사람들 잡혀가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 시절에 지금 같은 역병이 돌았다면 통행금지에 또 통신수단의 부재라서 비대면 모임, 비대면 연락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50년 전에 코로나가 왔다면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재난이었을 겁니다. 교회에도 더 치명적이었겠죠. 이 역병이 온라인 시대에 왔음을 오히려 안도하며 다행으로 여기며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멀티미디어 직원분들께서도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든 설계를 녹화하고 또 중계하고 편집하느라 원래의 업무에 가중한 수고에 녹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될지라도 예배 시간에 적극 온라인에 참여해 주시고, 또 성경 공부 강좌가 올라갈 때마다 열심히 접속하여서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못 만날지라도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교육부서도 열심히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 교육자들은 또 평일에 사역에, 또 말씀 준비에, 또 주말에는 이 예배 또 자료들 편집하느라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영상 자료 제작과 온라인 모임 진행을 위해서 스튜디오 설치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장착된 새로운 컴퓨터가 지급될 겁니다. 교회 공예배 중계 그리고 이런 것, 이런 진행 편집은 우리 멀티미디어 집사님께 수고해 주시지만 각자 부서의 강의는 스스로 찍고 편집하고 그래서 올릴 수 있는 수준까지 단기간에 도달하는 것이 올 교역자들의 상반기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할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날이 받기 때문이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오늘 25절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아는 이상, 그날이 가까움을 알기에 모이기에 더욱 힘쓰자. 그날이 무슨 날인가? 주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 맞이해야 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모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탓하지 말고 역병을 탓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이 시대를 돌파해서 모이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비대면에 많은 장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배마다 들어가고 성경고무 모임마다 들어가고 다락방마다 또 부서부서마다 단톡방으로 연결되어 있지요. 공지사항만이 아니고 들어가서 서로 교제도 나누고 또 누가 서로 나누면 모른 채 하지 말고 들어가서 같이 인사도 하면서 나 살아있다 또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교제, 중요한 교제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제입니다. 또 이제 방학에 들어갔습니다만 개학하게 되면 다락방도 줌으로 이게 모임이 재개될 겁니다. 줌으로 했더니 들어오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헝클어진 머리 보이기 싫다고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모자 쓰시면 되시고 들어가서 이 비디오 카메라 안 이렇게 지우시면 그냥 이름만 들어간 것으로 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도 흩어지면 신앙이 식습니다. 교제는 사랑을 자극합니다. 사랑은 교제를 촉진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일이 습관이 되면 영성이 죽고 우리 기독교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만날지 면대면으로는 만날지 못할지라도 이를 핑계하면서 이런 상황을 탓하면서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한 번 더 만나고 저희 교육자들도 새해 들어서 더 열심히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전화기를 들고 있습니다. 서로가 돌아보면서 서로 전화해주고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직접 만나지 못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소통의 시간들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참여하시고 적극도 반응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잠들어 있지 않게 서로 깨우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올 한 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이 시대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시대를 이렇게 헤쳐나갔다 회상하며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수년간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면 그 날이 어떠한지 서로 표현은 다르지만 기쁨 가운데 돌아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제 올 한 해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하고 교회 재창립의 일념으로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하고 또 30주년 기념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다시 4년, 5년, 6년, 7년,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시대를 돌파하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하라는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순례자에 들어가 보시면 중요한 기사 하나가 떠 있습니다. 서울교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조직이 실려 있습니다. 서울교회 재창립위원회입니다. 전략기획공보소위원회, 사역지원소위원회, 건축물보수소위원회, 교회 재규정정비소위원회, 담임목사청빙준비소위원회, 교회 설립 30주년 준비소위원회, 각각의 소위원회별로 조직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배정되면서 한 마음으로 각각에 맡겨진 분야에서 기도하며 함께 교회 재창립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며 열심히 일하다가 사람의 소홀했다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정말 서로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며 이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해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서울교회를 다시 세워주셨다 고백하는 30주년 그때까지 그날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다른박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중에 어느 장로님께서 카톡방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 스스로 반성하면서 각오하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침 오늘 본문 주시는 주제와 일치하기에 우리 정병무 장로님께 전화드려서 그 중에 일부분을 인용하겠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읽으셨겠지만 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성도 간의 성숙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성령 안에서 진실된 사랑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주는 사랑이 받는 사랑을 선도해야 합니다. 그 기초가 소통이며 소통의 기초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 아닌 다정한 인사라고 생각해 봅니다. 소통은 자신이 가까이 하고 싶은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했지요. 목자에게 가까이 하고 싶은 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목자의 품에서 어리광을 부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한층 더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이룩하게 하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미래의 서울교회는 바른 신앙 위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우상, 물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자존감의 우상, 기복의 우상, 신앙적 우상, 독선의 우상, 아시타비의 우상. 아시타비는 각주로 붙이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한자 말입니다. 아시타비의 우상 등은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잠재의식이며 이를 절제하려면 자비와 양선에서 신행일치의 삶으로 경주해야 할 것이지만 때때로 아집에 매여 끌려가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교만은 절대 금물이고 사람 앞에 거만 또한 금물인 것을 알지만 우리는 알고 모르는 사이에 이를 범하고 있지요. 교우들 간에도 내가 먼저 찾아가 인사할 생각은 없고 상대가 나에게 다가와 인사하기를 기다리는 자고의식부터가 그 현실적 증거가 되지요. 우리가 거듭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 교회가 재창립을 목표로 한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원초적인 필수 조건이 실천적 사랑으로 쌓여가야 할 것이며 그 행동 강령으로 정감어린 인사하기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적,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이 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21년 서울교회 창립 30주년입니다. 장차 서울교회 역사 속에서 역사상 역대급의 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느라 옆에 있는 교우를, 믿음의 동지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중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 주님의 뜻을 행할 근거는 또 그 힘을 얻을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선한 일을 행하며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쁜 일은 함께 웃어 기쁨이 두 배가 되고 슬픈 일은 함께 울어줄 때 슬픔이 반감되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